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빠서 혹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이야기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한 인간에게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향했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해 주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더 큰 은혜가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사금의 시간과 셀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설교의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밴드에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기 3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시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약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욥기 38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욥기의 논쟁적인 이미지를 조금 접어두시고 시편을 읽으신다라는 감성으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우리 시편 사금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시를 읽는다는 감성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부터 보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으며 한계를 정하고 빗장을 지르고 문을 닫아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는 지나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절을 읽어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 어떤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바다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묘사하시죠. 그렇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러니까 바다를 갓 태어난 아기로 묘사하시고, 그 아이, 이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강보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바다를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강보를 이렇게 싸주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한계를 정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쵸? 바다가 땅으로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너는 거기까지 라고 이제 한계를 정하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림 그려지시죠? 일단은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갑시다. 상징적으로 이 구절들은 어디에 연결돼요? 창세기랑 곧장 연결됩니다.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곧장 연결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에 나와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두 번째 구절이죠. 다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로움은 페네이 테움이에요. 페네이는 면이고요. 그렇죠? 표면을 의미하고 테움이 바다, 시면, 깊은 물, 깊음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행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베라히헤이트 뭐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날개짓, 부드러운 움직임, 감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표현되는 것 자체가 바다를 감싸시는 것으로 태초의 창조를 표현해요. 바다를 감싸시는 것. 그래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혼돈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는 이게 날개짓처럼 부드럽게 이 바다를 이 혼돈을 감싸 안으시는 것으로 창조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초부터 사랑의 종교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애초부터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창조는 이슈라 하니까 같이 빡 막 이런 이미지지만 사실 이런 거의 출발점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태어나는 그 부모가 아이를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안으셔서 거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랑의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아니, 오늘은 이게 핵심은 아니고. 그래서 이 장면을 사실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지금 창세기에서 했던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수면이라는 게 바다고 운행하시는 게 감싸는 건데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원어로 읽는 사람은 아 이게 좀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딱 대처죠. 바다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강보로 그를 감싸시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까. 그렇죠? 또 하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한계를 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그 구절은 어디에 이르겠어요? 창세기 1장 9절과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을 드러나게 하셨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물에 뭘 정하신 거예요? 바다에 한계를 정하시는 거죠. 물은 거기까지만, 여기서부터는 땅, 이걸 하는 게 창세기 1장 9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는 설명이에요. 이 설명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긴 한데, 보통 들으시는 설명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창세기의 창조를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창조자라는 걸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시편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데 그렇게만 표현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가져오시지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확장적으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그림과 이미지와 시적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어떤 사실관계의 권위를 세우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중심이 흘러가지만 거기서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게 아니면 이렇게 시적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게 아니면 그냥 야 내가 빛을 만들 때도 어디 있었어? 내가 땅을 만 이렇게 이런 표현들만 해도 되는데 왜 여기 시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도와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론적인 이 창세기 1장과 닮아 있는 부분에 멈추지 말고 이 표현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오히려 더 쉽죠.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다시 보시죠.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서 그려지는 두 번째 표현이 더 직접적이죠. 보시면 그 모태에 터져나올 때 강보로 만드시어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액션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문으로 그것을 가두시는 한계를 정하시고 빗장을 지르시는 여기까지 오고 더 지나쳐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여긴 땅이에요. 여긴 땅. 저긴 바다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때요? 원래 바다 수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높나기 때문에 저기 이상 못 오는 거가 우리의 상식인데 여기서 그려주는 그림은 어때? 바다가 어떻게 해요? 땅으로 막 이렇게 침범해 들려고 높은 파도, 교만한 파도라고 표현하는 높은 파도로 땅으로 침범해 들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라고 하셔서 못 온다라고 하는 게 그림이죠. 여러분 바다가 땅을 덮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땅을 덮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바다가 땅을 여러분 30cm만 덮어도 거긴 바다예요. 그렇죠? 얕은 바다. 땅이 아니라고. 그냥 바다가 땅을 덮치는 순간 그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개념이에요. 심지어 바닷물이 빠져나가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도 다 무너졌을 것이고 거기에 살아있던 생명도 다 죽을 것이고 그 땅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죽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바다가 덮친다는 건 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림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시적 이미지는 뭐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바다에 잠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다에 잠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켜진다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켜진다예요. 여기서 나간 핵심적인 메시지.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옛날에 창조 나 옛날에 그거 만들었어 너 그거 알지? 근데 네가 어디다 대들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창조의 장면을 가지고 오셔서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그 바다를 감싸 안은 자야.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는 자야. 어떻게 표현해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지나지 못하리니 여기서 그칠지라 라고 오늘도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장면이 그려주는 그 메인 그 시적인 이미지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뭐예요? 감사가 되겠죠. 어떤 감사? 아, 내 땅이 이제까지 지켜졌던 이유가, 내 삶이 지켜졌던 이유가, 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나에게 땅이 있고 삶의 기반이죠. 땅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땅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도 멀쩡하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멈춰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서 이 땅과 땅에 세워진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처음 이 장면에서 묵상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신앙, 건강, 가족, 교회, 직장, 돈,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파도가 밀려면 다 쓸려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키셔서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바다에게 말하고 계시는, 명령하고 계시는 그 일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는 게 이 장면의 첫 번째 묵상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묵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게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즐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호랑이보다 세서 그래요?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호랑이를 구경해요. 왜요? 저 친구가 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바다를 구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다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게 태풍, 해일, 파도, 경보가 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이 있는데 경보가 떴는데 해운대에서 그거 구경했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파도에 막 휩쓸려가서 사람들 엄청 욕했어요. 그거 나가지 말라면 좀 나가지 말지. 그걸 또 그걸 보겠다고. 그렇죠? 그때는 나가면 안 돼요. 왜? 바다의 한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를 구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히 바다를 놀리잖아. 또도록 또도록 잡아봐라 이 짓을 하잖아. 그렇죠? 바다의 한계를 아니까. 네가 와봐야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호랑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와 잘생겼다. 이거 산에서 만나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까? 어 잘생겼네? 어이, 처음 봤는데 잘생겼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들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계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렵고 두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것 같아도 내가 거기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안도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파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는데 이것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 끝장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거기서 멈추라 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구절인데 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지나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라. 이게 오늘 불렀던 찬송가처럼 풍랑에게 명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넌 여기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해일 같은 파도가 있다면 그 파도가 내가 지금 보기엔 내 인생 전체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무섭지만 하나님께 그 사이에 서셔서 그 파도에게 너는 여기까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로 갑시다. 두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 달 동안에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준 적이 있느냐,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고 악인들을 그 땅에서 떨어뜨린 일이 있느냐, 땅이 변화해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 그 빛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팔이 꺾이는 일을. 그러면 여기서도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건 이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미지는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랑 연결되죠. 창세기 1장 3절과 4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욥의 초반부는요, 욥이 창조의, 아, 여기서 하나, 욥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를 가져와서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으로는 창조랑 연결되는 것이고. 근데 이미지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또 뭐예요? 그림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죠. 하나 뭐예요? 깜깜했어요. 완전 깜깜하고. 여러분 요즘에 밤은 밤이 아니죠. 한국의 밤은 밤이 아니에요. 서울의 밤은 밤이 아니에요. 진짜 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옛날의 밤은 그랬어요. 진짜 달도 뜨지 않는 날은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깜깜한 밤.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디는지도 모르겠는 그 깜깜한 밤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고 뭐가 와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촤악 가서 형태가 보이더니 형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촤악 들어오면서 그 원래 아름다운 풍경, 그 모습이 다 확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침이, 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그렇죠?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내대라는 표현이에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이건 여러분 이건 뭐 표현이 우리한테는 안 와닿는데 진흙에 도장을 찍으면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죠. 모래에 도장을 찍으면 그 모습이 선명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진흙에 인친 것 같고라고 할 때는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밤일 때는 그게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 보였는데 햇살이 비치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밤에는 나무가 안 보였어요. 밤에는 건물이 안 보였어.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야 돼. 이게 약간 잘못 읽으면 욕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어 있죠. 근데 내가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타나죠. 근데 만물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자기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확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아침이 오니까 햇살이 비치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 드러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뭐예요? 두 번째 장면은 포인트가 좀 다른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설정하고 있어요? 이 어두울 때 세상이 영원히 어두울 줄 알고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설정하고 있죠. 어두울 때 세상이 영원히 어두울 줄 알고 어둠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여러분 만화적 애니메이션적인 상상을 가져보세요. 이게 약간 뱀파이어처럼 된 거야. 이 빛에 닿으면 난 이제 날아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계속 뛰는 거야. 빛이 가운데 쪽에서 바깥쪽으로 쫙 확대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빛에 닿으면 안 되니까 어둠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죠. 계속 뛰어. 근데 그 당시에 땅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설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땅은 동그란 원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뛰다가 끝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끝을 잡고 악인들을 그 땅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쫙 확대되니까 도망가다 이제는 맨 끝은 낭떠러지라 떨어져서 악인도 세상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둠이 영원할 줄 알고 악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가다 떨어지는 상황에 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뛰는 애들은 떨어지고 못 뛰는 애들은 빛보다 느려. 그럼 빛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체포되겠지. 그래서 그들의 팔이 꺾이니라 이렇게 된 거야. 잡았다 이놈 새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 잘못이 드러나던가 아니면은 이게 땅 끝으로 가서 떨어져 버리는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어두울 때 이 어둠이 영원할 줄 알고 그 어둠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끝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창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시적 이미지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앞이랑 연결되는 게 시가 진짜 매력있지 않아요? 앞이랑 연결돼요. 여러분, 땅에 어둠이 덮인 이미지와 땅에 바다가 덮인 이미지가 충돌되는 거 아시죠?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적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땅에 바다가 덮여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야. 바닷물이 빠져나가도 끝난 거야. 사람도 죽었고 건물도 무너졌고 농사도 지을 수 없다니까. 근데 땅에 어둠이 덮여요. 그럼 어둠이 빠져나가요. 뭐 문제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다 살아있고 뭐 어둠이 왔었나 하고 밤에 자다 깬 거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미지의 충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어. 그 문제가 일어났어. 내가 어떤 문제 안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야라고 말하면 이 사람 약간 기분이 상하겠죠. 나한테 안 정하던데? 나 그 일 안 생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했다가 내가 물사닥에 맞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를 덮은 건 바다가 아니라 어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너에게 생긴 문제는 네 인생 자체를 쥐고 흔드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잠깐 어둠에 들어가 있을 뿐이야. 이 어둠이 거치면 모든 게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이미지를 쓰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도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헤쳐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어둠에 덮여있는 그림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전혀 헤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가장 중요한 건 헤쳐지지 않고 어느 지점이 오면 밝히 드러날 거야 하는 소망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죠. 같은 거니까 길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저 이렇게 그냥 기계 돌려놓고 있는 분을 표현하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고 계신 분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새벽에게 새벽아 일로와 너 여기 네 자리 여기야 아침아 큐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명령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맞이했던 아침 내가 맞이할 아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로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여전히 이 본문의 핵심은 안도라면 두 번째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첫 번째가 안도라면 두 번째는 소망이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밤에 진입해 있죠. 하지만 이 밤은 분명히 끝나요. 이 밤은 분명히 지나가요. 그리고 이 밤은 나한테 결정적인 피해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불편할 뿐. 아무런 결정적인 피해도 주지 않아요. 아무런 중요한 것도 상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던 사람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명령하신 하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죠. 이 두 가지 룰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진짜 위험한 일은 네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제 인생에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 끝날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이미지.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새벽에게 자리를 정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아침 만드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그 시적인 표현이고 이건 지금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적 표현에서 뭐예요? 아침은 여러분 아침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은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 2시쯤 내 감각으로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은 3시에 아침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2시에 나는 지금 충분히 잤어. 빨리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3시에 아침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느냐. 네가 새벽에 그 자리를 정해주느냐. 아니다. 아침을 명령하는 것은 나고 새벽에 자리를 정해주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넌 뭐 해야 돼? 지금은 내가 바다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분명히 아침이라는 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다린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위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또 명령하세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네 번째. 감사, 소망, 인내, 책임.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림은 얘는 이럴 나이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책임은 뭐예요? 여기서 마음의 선함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마음의 선함을 지키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밤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밤에 정신줄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멋대로 대책하고 세상 방법이 주어지면 그걸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침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은 그 아침으로부터 도망가야 될 수 있어요. 그 아침의 끝에 여러분들은 낭떠러져 떨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이 아침에 난 주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을 잘 못 지키면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악하고 이기적으로 내 멋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가 그 순간순간을 반응해 내가면 그 아침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침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적용이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제 마무리 갑시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중요한 얘기는, 요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설명은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사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들어가실 때 이 감각을 여러분들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욥기를 좀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딱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야, 너 세상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뭐 너 그거 봤어? 뭐 너 리워야단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10억 가진 애가 천만 원 가진 애한테 막 욥이 10억, 천만 원이 새 친구. 욥이 훨씬 똑똑하잖아. 근데 10억 가진 애가 천만 원 가진 애한테 이 돈도 없는 새끼들 하면서 막 이렇게 깼더니 갑자기 10조 가진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야, 뭐 너 뭐 좀 있어? 뭐 너 요트 있냐? 너 비행기는 있어? 비행기 없어? 그럼 뭐 배 타? 배는 있어? 막 이런 느낌. 하나님이 힘으로 얘를 막 찍어 누르는 느낌. 그래서 욥이 깨갱해가지고 뭐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세지 뭐. 약간 힘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읽으시는데 여러분 완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딱 두 단락만 읽었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 칭찬이 담겨 있죠 여러분. 밤에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앞으로 가도 아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아니 보이신다.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신 이유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이유도 여호와시오. 내가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구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다. 칭찬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 부분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 얘기구나. 그리고 지금이 그 아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건 칭찬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격려죠. 뭐예요?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인생의 바닷속에 빠진 것 같지? 네 인생에 해일이 덮친 것 같지? 네 인생의 땅은 다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네가 세웠던 건물은 다 무너졌고 모든 생명은 죽은 것 같지? 아니야. 넌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거지. 바닷속에 빠진 게 아니야. 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넌 밤을 지나고 있는 거지. 넌 바닷속에 빠진 게 아니야.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가장 심각한 건 다 지켜지고 있어. 그리고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 기억도 안 날 거야. 아침이 되면 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침이 돼도 해일이 왔다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초토화돼서 이젠 이 벌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가 아니라 아침이 오면 언제 밤이었는지 살아갈 그게 너희가 놓을 거야. 지금 네가 지나가는 게 바닷속에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게 바닷속에 빠진 게 아니라 밤에 지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욥에게 해주는 얘기. 이거는 격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책망도 담겨 있죠. 야, 너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약간 받아가지고 점점점 받아가지고 네가 풍자라고 쿠션을 치기는 했지만 왜 자꾸 네 환경이랑 네 입장만 생각해? 너 처음에 안 그러더니 너 조금 그 생각이 좀 늘어난다. 네 환경이랑 네 입장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창조의 하나님을 봐야지. 나를 봐야지. 너 날 보고 겸손히 서 있었잖아. 날 보고 겸손히 서 있었던 네가 친구들이 자꾸 건드니까 날 안 보고 친구들이랑 싸우느라 자꾸 네 억울함과 네 환경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 약간 애매하다. 욥이 잘못하진 않았어요. 욥이 잘못할까 봐 하나님이 급하게 등장하신 거예요. 약간 애매하다라는 책망도 담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 속도 없어요. 하나님 와서 야, 너 얼마 있는데 너 요트 있어? 막 이랬는데 힘으로 찍어 눌렀는데 욥이 거기서 뭐 고통만 당하다 하나님께 나타나서 갑자기 힘으로 뭐 유세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욥이 엄청 기뻐하죠. 그렇죠? 엄청 기뻐하죠. 왜요? 이 이야기의 80% 90%는요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가실 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시편을 읽듯이 섬세하게 읽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지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익숙해지세요. 다시, 자연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몇 가지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경험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라고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형성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시킬 때 우리가 근데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행운의 경험들이 많으면, 일이 잘 풀려나간 경험들이 많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림이 쉽게 형성되죠. 그러다가 내 개인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어찌됐건 왜 저러시냐라는 그림이 형성되죠. 그렇죠? 내가 경험으로 갖게 된 하나님의 그림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경험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깊이란 게 분명 있으니까. 그렇죠? 경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 같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만드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개인사에 최근 2년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생겼어.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내 경험이라는 걸 증거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설정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경험으로, 그 현상으로, 네가 경험하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냥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를 믿는다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니까 이걸 단지 물리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연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 100%, 경험으로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건 위험해요. 좋을 땐 그래도 되죠? 아니요, 좋을 때도 위험해요. 요즘에 잘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행운이 좀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막 신앙의 중심을 형성시켜요? 너무 위험하죠. 내년에 어떡하려고 그래? 좋은 일만 생길까요, 인생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맞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원그림, 스케치의 밑그림으로 삼는 순간 말씀을 만난 하나님과 내가 이 자연으로 만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거 하나만을 미끄러지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널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좀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일까요? 환경의 스케치일까요? 이게 배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리면 네 하나님은 없거나 네 하나님은 나쁘거나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욥아, 네 경험으로 그리는 하나님의 그림보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 오늘도 바다의 한계가 정해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해. 그리고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경험되길 소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있어요. 내가 내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까지 내가 이 밑그림을 안 바꾸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경험의 밑그림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감정적인 고백들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겠지만 또 다른 그림, 말씀에 그려주시는 그림과 창조로 그려주시는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아침을 만난 순간들 우리한테 찾아오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심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되게 어려운 순간에 새벽 기도하세요. 큰 교회 소예빌 가실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테라스에 앉아서 하세요. 깜깜한 순간에 깨어나셔서 서서히 세상이 밝아지는 걸 보세요. 매일 그걸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쌓입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깜깜한 시간에 앉아 있어서 10분, 15분,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뉘엿누엿 밝아지다가 완전히 밝아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그 순간을 보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바다는 멀어. 바다는 멀어. 그러니까 테라스에 나가세요. 물상하세요. 이 구절을 읊조리세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의 밤이지만 내 인생 아침을 내가 소망합니다. 전 새벽 기도를 죽을 때까지 안 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그럼 근데 한국의 새벽 기도 문화에 그게 있죠. 분명히 그 소예배실 보통 지하에 있잖아. 지하 소예배실에 들어갈 때는 어디예요? 밤에 들어가시죠. 깜깜한 시간에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5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이에요. 그 사이에 이분은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매일 이 순간들을 보는 게 그 순간들을 창조의 말씀을 읽는 고백으로 보면 그것 자체가 이분에게 아침마다의 큐티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려진 하나님 위에 그걸 다 지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그려진 것 위에 욥은 얹잖아요. 내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고 계셔. 너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위에 창조의 하나님을 얹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면 여러분 그냥 이 두 가지 문장,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아니다.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려울 때 묵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내 상황이 사막 음침한 골짜기인 건 맞지만 거의 집중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집중하겠다는 게 시편 23편의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이 문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의 근본을 해치지 못한다. 아침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나를 덮고 있는 건 단지 밤이고 이건 끝이 있다. 난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 속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뭔가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훅 숨이 차오를 때 나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속에 있을 뿐이며 가장 심각한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 아침을 주실 것이다. 근본적인 삶에 대한 신뢰를 말씀으로부터 나가실 때 여러분 환경으로는 그 말씀을 읽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지나갈 때 결국 그 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건데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불렀던 곡이라 제가 되게 사랑하는 곡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고 오늘 후렴의 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바라보셔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아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시면 하나님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는 아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실망을 놓아놓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다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밤이 나를 덮쳐서 실망스러운데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안도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두려움과 실망감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닥쳐와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와서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을 결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 봅시다. 하나님, 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파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인 것 같고 어둠에 나를 던져놓으신 분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파도의 경계를 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명령한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내 이 두려움에서 내 이 실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에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장에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런 일이 길어지는 거 너무 답답하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과 창조로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어제까지 고민하셨던 문제, 지금도 고민하시는 문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집에 가서 고민하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 중보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마음 담아 중보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위해서 그들의 은혜를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 가장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라면 여러분들 했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더욱더 한 번 더 쏟아내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실망감을 제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저희 인생의 파도에게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인생의 어둠에서 아침이 오라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